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어제 늦게 강진이 발생해 1,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모로코 내무부는 오늘 지진이 전날 밤 11시쯤 중부 지역에서 발생해 적어도 1,037명이 숨지고 67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중서부 마라케시 서남쪽 71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규모는 6.8이고 진원은 비교적 얕은 지하 18km라고 밝혔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지역 당국자들을 인용해 사망자 중 다수는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로코 국영 TV는 피해 지역 많은 주민이 여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길가에 서 있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특히 마라케시의 많은 유적들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로코에선 지난 2004년 북부 산악지대인 알 호세이마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600명 이상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오늘 인도에서도 뉴델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개막사를 통해 아프리카연합회원국 지위가 부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연합에 대한 회원국 지위는 증가하는 글로벌 균열과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불참 등으로 합의가 힘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회원국들 간 광범위한 지지로 해결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연합은 유럽연합에 이어서 지역연합기구는 두 번째로 단체 회원국이 됐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의 기복, 지구 남부와 북부의 분열, 동서 간의 격차, 테러, 사이버 안보와 같은 폭넓은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될 총선에서 사면임을 노리는 모디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인도의 글로벌 강국 이미지를 강화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엔 조 바이든 대통령,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이 참석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민방위 무력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 정권이 헛된 무기 개발에만 집착한다며 민생부터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전날인 8일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이 열렸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혜도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공개 연설은 없었고 열병식엔 주로 재래식 무기들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1년에 3번이나 열병식을 개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내부적으로 체제 결석이 필요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헛된 무기 개발에만 집착하고 부족한 자원을 탕진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올 초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며 이를 위해 북한과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지난 7월 0.3% 내려갔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엔 0.1% 올라 한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경제 안정조짐에 따라 디플레이션, 즉 경기 둔화 속 물가 하락 압력이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분석가들은 노동시장 회복이 둔화하고 가계 소득 기대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자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더 많은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북 북부와 황해도 지역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미국의 총잡이 스코필드 키드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자 악명 높은 총잡이였다가 뉘우치고 농부로 살아가는 윌리엄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것과 미래까지 빼앗는 거지.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에 개봉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The Unforgiven입니다. 은퇴한 무법자가 운명에 휘말려 다시 무법자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과거 레오네 감독의 마카로니 웨스턴을 재해석해 보였다는 찬사를 받은 영화인데요. 영화의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큰 나무가 서 있고 그 옆에 쓰러져가는 낡은 집과 아내의 묘비가 멀리 보이는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진 해크먼, 모건 프리먼, 리처드 해리스가 출연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윌리엄 머니는 11년 전까지만 해도 잔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았던 무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아내를 만난 후 술과 총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행복도 잠시, 아내는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머니는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돼지를 치며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코필드 키드라는 청년이 머니를 찾아오는데 매춘부 한 명이 근처에 거주하는 카우보이들에게 칼부림을 당해 심하게 다치게 됐고 이에 분노한 동료 매춘부들이 돈을 모아 범인들을 죽인 자에게 현상금을 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어린 자식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머니는 스코필드 키드의 제안에 응하는데요. 10여 년 전 함께 무법자 생활을 했던 동료 네드를 찾아가 이번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Will Looks Off, Will, 눈을 떼다, 그리고 Debbie Leading Horses, 말을 이끄는 데비였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촬영 무대는 캐나다 앨버타였습니다. 1880년대를 정확히 재현하는 배경을 찾기 위해서 감독 겸 제작자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미술 담당 헨리 범스테드는 꼼꼼한 사전 조사를 거쳐 캐나다 앨버타로 선정해 농장과 마을 건물들을 건축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현실성을 더하고자 보조 출연자들을 모두 진짜 소를 모는 카우보이들을 섭외했고요. 캘리포니아주 소노라에서 실제로 운행 중인 19세기 열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개봉 후 평론가들의 찬사와 대중적인 성공을 함께 거머쥘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철저하게 감상을 배제한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미국 서부 시대를 재현했습니다. 복수가 그 주제인 단순한 서부극으로 읽힐 수 있는 이 영화에는 사실 기존의 서부 개척기 신화의 허구성을 파헤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언제나 정의를 편드는 의로운 영웅의 이미지를 허물고 있죠. 다시 말해 용서받지 못한 자는 기존 서부 영화를 지배하던 영웅과 전설의 탄생을 냉정한 시각으로 재해석해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Pony for the Lady, 숙녀를 위한 조랑말과 빌 클립스 밥, 빌 밥을 죽이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무법자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스스로 연출하고 주연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를 통해 개척지의 삶과 영웅의 이미지를 둘러싼 기존의 신화를 한 겹 두 겹 벗겨냈다는 평가를 받았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로 인해서 석양의 무법자 등 서부극에서 황홀한 연기를 펼쳤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명배우뿐만 아니라 명감독으로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서부물에서 언제나 멋있거나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만 등장했던 이스트우드가 스스로 기존의 서부극 공식을 재해석하고 빛은 영화에 기도한 용서받지 못한 자는 70년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을 기억하는 관객들에게는 상당한 화제거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액션스타로 성장하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출가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건 1971년 작품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를 감독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이스트우드와 같이 일했던 이탈리아 영화 감독인 세르조 레오네 감독과 액션 영화의 대가였던 돈 시겔 감독을 추모하는 글이 나오고요. 또 서부극의 1인자로 불리던 존 포드 감독을 추모하는 글도 나오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헤드스톤 앤 플라워스, 묘비와 꽃들, Give it to him, 그에게 주다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넓은 의미에서 수정주의 서부극의 범주에 속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수정주의 서부극은 선악으로 대비되는 기존 서부극의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탈피한 새로운 영화들을 말합니다. 1960년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나타난 서부 영화의 하위 장르로 전통적인 서부극의 스타일에 대한 반기에서 비롯됐는데요. 샘 페킨파, 세르지오 레오네, 데이비드 밀러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 이 장르에 속하고요. 샘 페킨파의 와일드 번치는 기존의 서부극을 재해석한 수정주의 서부극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탈리아계 감독들이 멕시코 변방지대를 무대로 한 장르를 일컬어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정주의 서부극은 당시 미국의 사회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반전운동, 히피운동 등이 활발했던 1960년대 사실적인 분위기를 반영해 낭만적이고 이상화된 기존 서부극의 영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대중적인 반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수정주의 서부극의 인물들은 더 거칠어졌고요. 폭력의 수위는 세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서부극에 대한 대중적인 흥미가 떨어진 분위기에서 수정주의 서부극은 이 장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해줬는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용서받지 못한 자는 수정주의 서부극이 만들어지던 시대와 동떨어진 1990년대 작품이지만 수정주의에 또 한 번의 수정을 가하면서 이 계통 작품의 맥을 잇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It's Self-Defense, 자기 방어, Will Rise In, Will 말을 타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서부극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서부 영화의 시대는 지났다는 예상을 깨고 이 영화는 1992년 나온 닐 조던 감독의 걸작 크라인 게임을 따돌리고 1993년 오스카 작품상, 감독상, 편집상, 진 해크먼이 또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1993년 골든글로브상 감독상과 역시 진 해크먼이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고요. 1993년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진 해크먼이 또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2007년 미국 영화연구소 AFI 선정 100대 영화 68위에 올랐고요. 흥행에도 성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영화로 각종 영화상의 나무 조연상을 모두 휩쓴 진 해크먼은 처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판권을 샀을 때 출연 요청을 거절했다가 다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영화의 엔딩 장면을 수놓은 곡 클라우디아의 노래는 석양이 비치는 농가의 풍경에서 클래식 기타 선율과 어우러지면서 더 깊은 회환과 성찰, 쓸쓸함을 배가시켜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의 오랜 음악적 파트너인 레니 니하우스와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 듣고 올까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레니 니하우스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클라우디아스 팀, 클라우디아의 테마곡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죽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이 영화의 무게를 배로 만든다. 주인공은 술에 취해 살인을 일삼고 항상 운이 좋았지만 말년에 그 죄를 다 받게 된다. 현실적이어서 긴장된다. 내 친구를 술집 장식으로 쓸 거면 무장을 했어야지. 이 대사에 소름이 쫙 돋았다. 비현실적인 기교로 가득 찬 액션이 없이도 박진감을 이끌어낸 위대한 명작이다. 과연 난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자신에게 보내는 찬사. 어떻게 죽였든 그것은 살인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참 이상하게도 최후의 서부 영화는 전성기 이후 완성됐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이 장르의 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으로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경력은 이 영화 개봉 이후 훨씬 높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Shave and the Haircut, 면도와 이발, Villainous Friends, 악랄한 친구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상금이 걸린 악당 카우보이를 사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필드가 죽어가는 자에 대한 죄책감과 동정으로 술을 마시는 장면은 생각 없이 사람을 죽이던 서부 영화에 대한 반성이라는 평가로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무법자였던 머니가 아내와 결혼한 후 좀 사람답게 변했다가 그녀가 죽자 술을 끊고 땅을 파먹고 살려고 했었는데요. 친구 네드 로건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되자 그토록 끊으려 애썼던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소리 없는 분노와 소름 돋는 박력을 느낄 수 있다고들 하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모든 이들이 타인에 대해, 자신에 대해, 누군가 겪은 어떤 사건들에 대해 떠들어댈 때 윌리엄 버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나지 않아. 그땐 취해 있었거든. 윌리엄 버니는 현상금이 걸린 카우보이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요. 카우보이가 죽기 전에 괴로워하며 물을 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러자 윌리엄 버니는 카우보이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죠. 쏘지 않을 테니 그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 영화 속에서 카우보이가 괴로워하는 장면이 실감나게 포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Ned's body, shotgun appears. 네드의 몸과 산탄총이 나타나다.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죽음을 앞둔 아내의 간곡한 애원을 뒤로하고 또다시 폭력의 길로 들어선 주인공 머니는 결국 과거의 행적을 용서받지 못한 자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레니 니하우스의 Burn His House Down, 그의 집을 불태우다 이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들의 만나보실 여성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한 후에 지금까지 미 주류사회 조명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여성인데요. 조명 디자이너 김민주 씨입니다. 김민주 씨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씨. 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주입니다. 조명 디자인을 하고 있고 주로 연극, 무용, 뮤지컬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한 조명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워싱턴 DC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조명 디자이너 김민주 씨. 대화 진행하기 전에요. 먼저 조명 디자인, 무대 조명 디자인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명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빛이라고 하죠. 빛에 대한 질감, 속성 이런 것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뭐 컬러를 정하고 그다음에 텍스처를 정하고 각도, 앵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작업이 일부분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 속성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이 느끼는 뭐 감정, 인물들이 처한 상황, 인물들이 속해 있는 environment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연극 무대 조명을 예로 드신 거죠?
네네. 그 제가 주로 이제 집중해서 하는 게 뮤지컬이랑 연극 조명인데 네. 세트 디자이너들이 건축가들이 인물들이 사는 세상을 지어주면 그 위에 제가 색도 입히고 빛도 이 장면에 이쪽에 뭐 빛도 주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해주고 가끔은 뭐 어둡게 해서 죽여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조명이 하는 거예요. 빛은 사실 만져지는 물체가 아니고 그래서 더 컨셉을 이해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극장에서는 갇혀져 있는 공간에서 가짜로 창문도 만들고, 가짜로 1시에 오후에 빛도 만들고, 뭐 새벽녘에 시간도 만들고, 빛이 나뭇잎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조명이 만들어주는 거죠, 극장에서.
네, 아무래도 이 조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요, 기계, 기술 분야라는 인식이 먼저 드는데, 이렇게 빛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시니까 좀 다르게 이해가 되네요.
어떤 공연 중에 하나는, 그 태양이 움직이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극이어서 많은 것들을 할수 없었는데 조명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장면을 구현을 해주고 싶었는데 극장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밖에 앉아서 계속 그 태양 관찰 일기 같은 걸 썼었어요. 한번 새벽 6시에 나가서 관찰해보고 뭐 9시에 나가서 관찰해보고 12시에 나가서 관찰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좀더 본질적인 고민을 많이 했어서 빛이라는 단어를 그때 섞어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셨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오셨죠. 조명 디자이너가 되신 이유랄까요? 계기가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처음, 근데 제가 원래는 그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공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 진로 결정을 할때 공간에 관련된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쪽을 찾다가 이제 무대 디자인과가 있는 걸 발견을 해서 원래 처음에는 세트 디자인이 하고 싶어서 갔는데 세트 디자인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명 디자인도 해보고 커스텀 디자인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필름 쪽에 셋 디자인이 다 전공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조명이 제일 저의 성향이랑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조명 디자이너는 페인터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브젝트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세트도 있고, 음악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위에 제가 원래 베이스였던 그 파인아트 페인팅 했던 것처럼 그 위에 색깔을 이렇게 입히고, 뭐 빛을 이쪽으로 줘서 그림자를 이쪽으로 줄까?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는 게 저의 성향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명 디자인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좀더 이성적인 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 다른 이제 분야에 비해선, 다른 디자인 분야에 비해선, 제 성향상 이성적인 부분에 가까운 쪽에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게잘 맞았던 것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왜 미국 유학을 결정하신 건가요?
이제 막연하게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는 계속 생각을 한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들이 다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영어권인 나라에서 잠깐 살다 오기도 했고 그래서 영어권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저보다 4년 대학교 선배인 이제 조명 디자인 하는 언니인데 그 선배가 그 UC 샌디에이고의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뭐 미국의 대학원들은 장학금을 지원을 많이 해주니 미국에 있는 대학원들을 알아봐라 해서 여기저기 학교를 알아봤는데 정말로 지원을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학금 받아서 학비 하나도 안 내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UC 샌디에고를 가게 됐는데 학교가 인프라스트럭처가 엄청 엄청 좋았어요. 근데 이제 또그 학교과가 라오야 플레이하우스라고 엄청 큰 극장인데 그 샌디에고에 거기랑 MOU를 맺고 있어서 레지던스도 할수 있고 거기 이제 극장들도 거기 있는 데서 디자인을 많이 할수 있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학교를 가기로 저 결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미국에 오셔서 어떤 게 힘드셨을까요?
저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차를 안 타면 아무것도 갈수 없는 그 환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걸어서 10분, 걸어서 5분, 지하철, 버스 다 있고, 12시까지 계속 다니고, 이런 자유로운 활동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유난히 작은 클래스였는데, 세트하는 친구는 타이완 친구였고, 그 다음에 사운드하는 친구는 차이니스였는데, 그래서 셋이서 엄청 똘똘 뭉쳐 다녔거든요. 그게 연극과 특성상 외국인 진짜 별로 없어요. 그게 뭐 유색인 정도 당연히 없지만 외국인은 진짜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게더 좋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그 한인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학교에. 그래서 이제 석박하는 한인회 친구들이 나이가 비슷해서 그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또 이제 서로 막 으쌰으쌰 해가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많이 이겨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처음에 1년은 정말 힘들었던 것
그러면 언제, 아, 내가 이제 DC에서 좀 자리 잡았다. 그런 마음이
같아요.
드시겠죠?
지금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 샌디에고에서 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그 샌디에고에 있는 극장에 다시 많이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이제 2020년 말, 2021년 그때는 샌디에고를 되게 많이 갔는데 그리고 이제 주로 출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DC에서는 한 작품밖에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많이 갔었고, 그때는. 3개월치 짐을 싸고 계속 2주 동안 시티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아, 나 정말 DC에서 일하고 싶은데 왜 아무도 날안 찾아주지? 이러다가 이번 연도는 이제 DC에서 일을 많이 하게 돼서 이제 여행 안 다녀도 되는구나. 좀덜 가도 되는구나 해서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DC에 있는 극장들이 이제 내 이름을 조명 디자이너로 많이 알게 돼서, 아, 이제 DC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잘못 느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 걸 많이 못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일했던 사운드 디자이너랑 셋 디자이너는 다 남자였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제 LDI라고 연극 잡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율 해놓은 차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명 쪽은 그래도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세트랑 사운드는 20대 80이더라고요.
그러게요. 현재 지금 참여하고 계신 연극팀 그 구성도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미국인 백인 남성이 주류더라고요.
진짜로 내용 자체가 너무 맨파워에 관한 얘기고 뭐 캐스트도 여자 3명이고 다 남자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위압감을 이번에 처음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뭐 커스튬이랑 저 빼고는 이제 다 남잔데
위압감이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큰 목소리를 내거나 뭐 불만제기를 하면 놀래는 미국인들 많았어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닌가 되게 샤이하고 막 리저브돼 있고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더
그게 어느 정도 일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인식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자, 2019년이더라고요. 체코 프라하에서 그 조명 예술 전시회가 열렸었는데, Emerging Artist Imagination이란 타이틀이더라고요. 미국 작가로서 초대된 적이 있으셨나요? 당시에 미국에서 참여했던 연극 작품의 작업이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심경이 어떠셨나요?
그 작품을 제가 이제 프라하 쿼드리니얼에 냈을 때 그게 이제 내셔널 익시비션에 셀렉트가 돼서 이제 그 프라하에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게 4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거든요. 근데 되게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거기에 작품을 보내는 게 없는 꿈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되니까 아, 이 방향으로 내가 잘 나아가고 있구나. 되지 않는 걸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 뭐 상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걸 했을 때 많은 사람들도 나랑 같이 내 작품을 좋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통했구나라는 걸 느낄 때 되게 기분이 좋았고.
와, 미국에서 꿈을 이루셨네요. 그럼 그때 보람을 느끼셨을까요? 언제 이 조명 디자이너가 된 것에 보람을 느끼시나요?
관객들 볼때 그래요. 그 프리뷰 때는, 프리뷰 기간에는 관객들이 올 때, 한쪽에 숨어서 관객들의 반응도 저는 많이 보거든요. 제 거에 대한 노트를 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관객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너무 벅차요, 그렇게. 그게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이 다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이두 시간, 세 시간을 즐기러 온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줄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럼 이게 모두가 팀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행복한 두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너무 보람차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후회한 적은 없으셨어요?
매번 후회해요. 매번. 매 순간 후회해요. 매 순간 후회해요. 매번. 매일 아침 후회해요. 너무 힘들어요. 일 강도가 너무 세니까. 일의 업무량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일을 진짜 많이 할 때는 70시간씩 하거든요, 일주일에. 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게 힘들고, 돈 조금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다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극장에 가면 그거를 까먹게 돼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객들을 볼때 매번 보람을 느끼시니까 아무리 일이 힘들고 후회가 돼도 극장에 가면 다 잊어버리신다. 아, 대답도 참 극적입니다. 자, 끝으로요. 같은 길을 걷는 여성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항상 도전, 이 일을 해서 전 손해본 게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후회한 적도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나, 너무, 운이 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비집고 들어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틈이 조금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면 돼요. 저희 엄마가 저를 진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멘탈적으로. 제가 항상 흔들릴 때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 싶으시면 하셔야죠. 하고 싶으면 해야죠. 아니면 병려요, 속에서.
네, 자기 삶의 철학이 뭔지 묻는 말에 It is what it is라고 답하는 김민주 씨. 상황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으며 살고 있다는 30대 여성 무대 조명 디자이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인 무대 세트에 자기만의 빛을 입히는 김민주 씨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립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뉴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어제 늦게 강진이 발생해 1,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모로코 내무부는 오늘 지진이 전날 밤 11시쯤 중부 지역에서 발생해 적어도 1,037명이 사망하고 67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서 이번 지진이 중서부 마라케시 서남쪽 71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규모는 6.8이고 진원은 비교적 얕은 지하 18km라고 밝혔습니다. APR 로이터 통신은 지역 당국자들을 인용해 사망자 중 다수가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로코 국영 TV는 피해 지역 많은 주민이 여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길가에 서 있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당국자들은 건물 잔해에 매몰된 실종자들이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오늘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개막사를 통해 아프리카연합 AU의 회원국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14억이 참여하는 아프리카연합은 유럽연합 EU에 이어서 지역연합기구로는 두 번째로 G20 단체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의 경제 기복, 지구 남부와 북부의 분열, 동서 간의 격차, 테러, 사이버, 안보 등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주요 정상들이 참석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와 해운 회랑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막한 20개국 주요 정상회의 중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이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해 지난해 출범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의 일환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취재진에게 이 프로젝트에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스라엘, 유럽연합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민방위 무력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전날인 8일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이 열렸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도 함께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연설을 하지 않았고 열병식엔 주로 재래식 무기들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1년에 3번이나 열병식을 개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이 필요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어려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헛된 무기 개발에만 집착하고 부족한 자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지난 7월 0.3% 내려갔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8월엔 0.1% 올라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 식료품 가격이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FAO는 이런 추세에 대해 유제품과 식물성 기름, 육류, 곡물 가격이 모두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설탕과 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와이 산불 참사로 인한 실종자가 66명으로 줄었다고 하와이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북도 북부와 황해도는 그러나 가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9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